룻기의 1장은 고통으로 시작하죠. 고통, 비극으로 시작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비극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비극이니까 비극이라고 붙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드라마를 만드시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죠. 1장은 고통, 또 마라, 쓰다라는 것이 1장의 현실인데 거기서 놀라운 게 이 룻이라는 여인이 거룩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남이 다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죠. 그리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죠.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려고 하는 사랑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의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가장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가난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무렵에도 정말 가난했어요. 네. 어머님이 50만 원 주시면서 결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거룩한 선택의 길을 걸어갔던 이 여인이 영원한 길을 선택했죠. 항상 우리 영혼의 시각에서 봐야 되죠. 지금 나의 이 신간이 아니라 내 후대와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참 좋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러죠. 떡집.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죠.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하려고 할 때 때로는 모든 걸 다 비우게 만드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룻이 크게 시작하지 않죠? 첫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냥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삶이 놀라웠게 전개가 되죠. 그는 사랑과 함께 시작하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특별히 룻기 2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죠. 내가 여기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인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해요.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만난 게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3장에 들어오게 되면 나오미와 룻의 생애가 새롭게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만남을 주선해 주시죠. 거룩한 만남. 이 스토리가 3장의 스토리예요. 네. 이 3장은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끌려오는 것인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제 생애 가운데도 제게 영향을 끼쳤던 말씀 중에 하나였죠. 자, 3장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남편을 지금 골라주겠다는 거예요. 곧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안식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안식은 집이 크면 안식이 올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싸움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싸움터가 되고 말았어요. 참 너무 불행한 거죠.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크다고 싸우기만 하면 뭐가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보면, 저랑 교제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 만나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야, 다 소용없다. 큰 것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안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도,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알고도, 지금 루스로 말하면 그는 젊은 나이 과부예요. 불행한 여자죠. 그래도 젊은 나이 과부가 됐으니까. 또 모함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히브리어를 헤세드라고 그러죠. 하나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끝까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 사람만 만나도요, 절대로, 네, 죄송하지만 신경정신과 의사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모든 걸 다 털어놓고도, 모든 실수를 다 털어놓고도 이해가 되고, 비록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지금 한국을 보면 지금 자살률이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지수가 바닥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내가 어디서 보면요. 예, 지금 GDP가 3만 불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너무 불만이 많아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요. 뭐든지 빨리 해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한국처럼 빨리 나오는 날은 없어요. 네, 빨리빨리 음식도 빨리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 왕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노에 가득 찬 불행하고 행복할지 모르고 자족할지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죠? 우린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한번 뭐가 진정한 행복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묻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작정을 하실 거냐? 여러분,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데 있는 거죠. 정말 사랑에 있는 거다. 미국에서 놀라운 연구를 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겪지만 정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누군가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하신 사실을 발표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도 끝까지 견뎌내는 아이들이 누군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녀들. 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이해가 돼요. 물론, 때로는, 아이, 이러다가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할머니한테 가고 할아버지한테 가면, 뭐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고, 언제나 끌어 안아주셨다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이는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이중 전가라는 말을 써요. 내 죄는 가져가시고 내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옮겨주신 거죠.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스토리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속에 비밀이 있는 거죠. 네, 시어머니 나오미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지금 과부인데 너무 착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내 며느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은 거죠. 보아스죠.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사고칩니다. 잘생긴 남자, 여러분 바람 피웁니다. 너무 잘생긴 여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착각하고 살아요. 좋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생각 가운데 좋은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세워주는 사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세워주는 사람. 또 나를 키워주는 사람. 사랑이 뭐죠? 아끼는 거죠. 아끼는 게 뭐죠?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낀다고 하면 그 사람 키워주는 거예요. 제자 양육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섬기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여러분, 발만 씻겨주는 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게 있죠. 제자들을 섬겨주셨죠. 섬김이 뭐죠? 그를 키워준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키워준 거죠. 예수님은 정말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제자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근데 그 발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제자들의 발인데 씻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곧 부활한 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 것까지 본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돼요. 사람 볼 때마다 조금 멀리 봐야 되죠. 저는 사람을 이렇게 키우면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셨어요. 상도란 책에 보면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교회. 좋은 교회죠. 제 생각 가운데 제게 정말 야 이분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했던 분은 기회를 주는 분이에요. 기회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한때 기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마치 뭔가를 과시하듯 하는 기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먼저 기부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기부라는 뜻을 새롭게 얘기했습니다. 기부란 기회를 부여해주는 사람이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기부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와 이 룻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이 나오미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제 생각 가운데 제가, 이분은 제 은인이세요. 제 은인, 또 귀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잘 될 때 더 잘 되게 준 사람. 어떤 분은 잘 될 때 기분 나빠하잖아요. 네. 근데 잘 될 때 더 잘 되게 되는 사람. 또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더 겪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제 생각 가운데 은인이었고 귀인이셨어요. 저는 1984년도에 이동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28의 나이에. 여러분 또 제 나이를 계산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나이에, 28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해예요. 여기에서. 저희 멘토세요. 저희 스승이시죠. 지금까지 계속 돌봐주세요. 네. 키워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얼마 전에는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젠 친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 중매자, 중요한 거죠. 여기 나오는 보아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아스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오늘 밤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기업 물을 자란 뜻은 친족 구속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닮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도 닮았고 멜기세도 닮았지만, 이게 보아스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구원의 드라마의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정말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전도가 뭘까요?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인 거죠.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만남을 주선하는 게 전도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 좋은 미장원 만나면 소개해야 하네요. 별로 안 하나 보구나. 아무런 박은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신자 하나가 그 박 목사님 사모님에게 월요일날 전화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지난 한 주간 내내 사모님하고 연락하려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냐고 그러면서 사모님 붙잡고 한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누가 전화했다. 집사님 한 번 전화했는데 무슨 얘기 했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가 가본 미장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 시간 동안 얘기하더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입을 열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애 가운데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와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안식을 주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안식을 느낍니까? 안식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안식할 곳, 누가 안식일 주냐? 보아스가 주거든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그분 좋다. 그분 만나면 내가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절 같이요. 요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게 어떻게 보아스를 꼬시는지 네. 작업의 정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행복이 뭐죠? 사랑이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 속에 안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먼저 왜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이 보아스를 소개했을까? 왜 이게 중요한 걸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첫째는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다. 잠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은혜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늘 사람을 얻기 원했죠. 고린도서 9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네. 교회는 어떤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네. 사람을 얻는 것이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들어가셨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죠. 사람을.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봐도 그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죠? 예,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얻으려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초기에 많이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제가 결혼하고 25세 결혼을 했거든요. 만 25세. 근데 제가 여자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니, 여자도 몰랐지만 남자인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살지만 서로 남편과 아내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세요? 한 30년 지난 다음에도요. 결혼 30년 지난, 당신 나를 몰라? 심지어는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음식 가끔 투덜거리면서 당신은 30년이 됐지만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이거 문이다면 이게 살아가면서 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도 하지 않고 3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물론 얘기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우리는 서로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두 부부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노년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황혼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변호사가 중간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사인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음식을 먹자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닭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남편이 아내 이제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이제 그 닭 날개를 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혼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닭 날개만 식당 갈 때마다 줬다고. 남편이 처음 그 얘기 들었어요. 오해라고. 사실은 내가 닭 날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던 건데 당신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다. 듣기 싫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이제 마지막 헤어진 거죠. 근데 가만히 부인이 집에 들어와 생각해보니까 그랬었단 말이야. 정말로 지난 30년, 40년을 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닭날개를, 우린 닭다리를 좋아하지만 닭날개를 자기는 안 먹고 나를 쳤단 말이야. 그런 생각하는 마음에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안 받았어요. 속이 상해서. 근데 지난 다음에 밤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본인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를 아시냐고. 당신 메시지를 남겼는데 당신 남편이 어젯밤에 죽었다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친밀하지 않거든요. 서로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가난했으니까. 저도 어릴 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을 때 보면 어머니가 안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생선 보고도 안 좋아한다 그러시고. 알고 보면 안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 먹이느라고 안 좋아한다고 그러셨던 거죠. 그러면 안 되시는 건데.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요즘 다행히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많이 나왔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만 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마켓만 가도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막 백화점이랑 마켓만 가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그냥 너무 잘 돌아다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보니까 그 아내 여자분들은 이렇게 확산형이 가지고 이렇게 그 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리가 된대요. 뭘 살 것인지.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딱 집중형이거든요. 필요한 거 딱 하나 사서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가서 여러 가지 있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좀 서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이요, 나이가 들면요 달라요. 제 아내도 보니까 옛날에는 말하지 않더니 요즘 말을 많이 해요. 똑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제 아내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슬픈 장면 나오면요 많이 울어요. 근데 요즘 안 울어요. 내가 울어요. 왜냐면 이 갱년기가 지난 다음에 약간 남성화가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점점점 여성화가 되나 봐요. 요즘 제가 훌쩍훌쩍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저는 자꾸 집으로 들어가고 제 아내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 여자들이 55세가 넘어가면 이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배우기 좋아하고 뭔가 일하기 좋아하고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점점점 집안에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도요, 삶의 스테이지마다 점점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아요. 자녀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하는 책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잘하는 걸까요? 달라요. 여자와 남자가 너무 달라요. 네. 재료부터 달라요. 재료부터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요.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은 샤워하고 나와요. 여자들은요. 그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아주 갈비뼈처럼 아주 퍽 삶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아요. 구조 자체가. 우린 또 서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또 표현도 좀 해야 되고요. 경상도 남자들은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요즘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요즘은. 소와 사자와 사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헤어졌대요. 왜냐하면 소는 사자를 사랑해서 만날 때마다 소는 풀을 먹잖아요. 제일 좋은 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자에게. 사자는 소를 사랑해서 제일 좋은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요. 둘이 헤어지면서 그러더래요.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서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 내가 나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아, 남자는 이렇구나. 아, 남자는 이렇구나. 여자분들은 이렇게 충고해 주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요. 그냥 관심 있는 줄 알아요. 남자는 충고를 해 주잖아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들은 충고 듣는 거 싫어해요. 충고해 주는 걸 좋아해요. 또 남자들은 이렇게 대면하는 거. 여보 나 좀 봐.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워해요. 나 좀 봐요. 그럼 너무 두려워요. 남자는. 네, 저도 결혼한 시간 앞에 제일 두려운 게 제 아내예요. 여보 나 좀 봐. 그러면요 가슴이 축하면 여보는 주일인데 넘어가자. 내일 하자. 월요일 날 되면 여보 월요일에 쉬어야 돼. 화요일날 그러면 수요일에 준비해야 돼. 계속 밀어요. 너무 달라요. 구조가 너무 달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남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를 시켜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 직장에 가려고 할 때 직장에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딸 둘을 키웠어요. 둘 다 결혼했는데. 큰아이가 결혼해서 지금 손녀가 둘이에요. 제가 예리베도 할아버지예요. 네.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룻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 남자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정보를 잘 얻어야 돼요. 이 나오미가 보면요, 참 정보가 정확합니다. 이 절을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 어디에서 뭘 할 것인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정보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걸 가르치죠. 3절.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거 뭐죠? 외모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내면을 볼까요? 먼저 만나면 외모를 볼까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착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쁜 사람이래요. 남자들이 외모 안 본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 난 내 외모 안 본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여자는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좋아한대요. 아주 고음을 싫어하고요. 중저음. 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이 내시하고 왕은 목소리가 달라요. 내시는 왕이시여. 이런 남자 누가 좋아해요? 여보라. 네. 10이라면 7 정도의 그런 목소리를 가진 남자를 좋아하는데. 너무 하이톤은 싫어한대요. 근데 연습해야 돼요. 네, 배운 겁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배웠어요.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관계없이 예쁜 사람을 보면 눈이 돌아가요. 네. 사실은 남자들이 의문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목욕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냄새에도 민감하거든요. 의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필요해요.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이 가끔 이렇게 얼굴도 가꾸고 그러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는 가꿀수록 아름답고 요즘은 고칠수록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그러나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사실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루시라는 여인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에요. 내면. 성품을 보거든요. 기가 막힌 표현들을 많이 해요. 신앙을 보거든요. 2장 11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뭘 칭찬하는지. 2장 11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려 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착한 걸 좋아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에 여자를 볼 때 꼭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을 보시면, 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와. 저도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그 집에 처음에 갔더니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저희 장모님이 할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는 거예요. 또 온 식구가 그렇게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외모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다 유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도 가꾸고 유모도 가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와 이 두 사람 사이가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열등식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자신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수줍어했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를 이제 망대로 낳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한 가지만 안 닮으면 좋겠다. 이 어머니가 코가 납작코예요. 근데 역시 태어나 보니까 코 납작한 거예요. 지금 괜찮아 보여요? 몰라서 그래, 내 과거를. 근데 코가 너무 납작코예요. 그래서 그 너무 싫어요. 납작코라고 하는 별명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쯤에 철봉을 하다가 갑자기 그대로 떨어졌어요. 더 납작해졌어요. 열등의식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로 겨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좋아했어요. 근데 열등의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내가 코가 납작하다는 열등의식이 너무 너를 괴롭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코가 더 납작해지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심각해서 항상.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왔던 또 권사님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순간에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왔다가 목사님 짐까지 맡을 것 같아서 도망갔대요, 도망가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심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웃으면 안 돼요. 심각해야 돼요. 왜냐면 웃으면 코가 납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입도 크게 안 벌렸어요. 지금도 안 벌리지만.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한 39세 그 무렵에 치유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내 작품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내가 싫어한다면 내가 섭섭하지 않겠냐. 치유가 됐어요. 정말 처음으로 제가 나이 40쯤 됐을 때예요. 설교를, 열등의식을 치유하신 하나님 은혜를 설교했어요. 그리고 정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 앞에서 내 코는 납작코입니다. 내게 열등의식이 있었는데 바늘집 아들이라는 것도 다 치유가 됐는데 내가 바느질 아들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난했던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딱 한 가지 나 약생 가운데 이 코 납작코 그날 나가는데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걸 또 얘기하냐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등식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다 치유가 됐어요. 나만 이런 고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고민 있었구나. 참 놀라운. 사람마다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무렵에 89년에 개척하려고 미국 교회들 한 30교회를 편지하고 미국 목사를 만났는데 다 노고 하는 거예요. 노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보다 앞서 개척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미국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노고 하더라. 그랬더니 저보고 그런 거예요. 너 구원 입고 갔냐?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주황색 양복을 입었었거든요. 주황색 양복에다가 하얀 양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톤이 이 블루톤이에요. 블루에서 블랙톤이에요. 가장 싫증을 안 느끼는 톤이에요. 몰랐거든요. 근데 주황색, 그것도 하얀 양말. 이건 아주 촌놈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옷을 바꿔 입었어요. 참 놀라웠어요. 아, 외모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도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아,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구나. 또 사람은 옷을 보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를 만나죠. 질문 잠기 뭔지 아세요?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혜에 속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기를 포착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오늘 밤에, 4절을 보시면 그가 누울 때에.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적합한 말을 하도록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도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 언어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언어를 들으면 소색해버려요.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버려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루시 시어머니의 조언을 잘 들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전문가의 말을 잘 듣자.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요, 전문가예요. 남자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어머니의 조언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행하리이다. 5절 보세요. 루시 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 언제 누울지 알았던 거죠.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고. 이게 무슨냐면요, 구절을 보시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는 얘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하고요,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놀라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날개처럼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나요? 여자가 하나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하죠. 여자가 할 수도 있는데 잘 하지 않죠. 근데 해도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 보면 그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도 시어머니가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도 무슨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감동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언어를 생각해내고 그 언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 표현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표현하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시도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을 얻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갔죠. 또 보아스를 만나러 갔죠. 필요할 때는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이 뭐죠? 어떻게 결혼하는 거죠? 가끔 보면요, 아주 남자들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안 생긴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안 생길 수도 없는. 뭐가 이렇게 만들어갈까? 또 여자분들 보면 참 이렇게 약간 힘들게 생겼지만 결혼을 잘한 분이 계세요. 서울여대에 제가 한번 이제 샤프 시간에 소개를 갔는데 그 교수님이 재밌어요. 장기혁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한테 이제 뭐 설교 중에서 하신 얘기인데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뭐, 교수님 제가 아무리 봐도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보건데 정말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요. 교수님 그랬대요. 아니다. 너 반드시 결혼할 거다.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어머니 얼굴을 알겠다. 내 어머니 결혼하지 않았느냐? 다시 설명할까?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그 딸의 얼굴 보니까 어머니 얼굴 알겠는 거예요. 아, 그때 어머니 얼굴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결혼시키려고요. 다 결혼할 때는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요. 그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맛이 갔죠.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메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펜팔로 하는 거예요. 펜팔로. 근데 어떤 남자 여자가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편지로 결혼하기까지 결정한 거예요. 만나보니까 남자가 애꾸눈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막 화를 낸 거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왜 거짓말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왜 거짓말이냐고. 내가 첫 번째 편지에 쓰지 않았냐고.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다고. 알고 있어도 웃어주세요. 그냥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를 듣고도 겸손하게 웃어주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요, 어떤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남자가, 이게 남편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달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결혼 전에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요. 그래서 한 여자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추운지도 모르고, 시간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남자들한테 막 옷도 벗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어때요? 안 벗어줘요. 아내 거 빼앗아 입어요. 밤 1시고 2시고 막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 이해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실은 뭐 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결혼도 확률이고 인생도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걸려요. 안 믿으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저는요, law of large numbers. 저는 많은 것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냥 오늘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갑자기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많이 묵상했고요, 많이 암송하고요, 많이 읽고요. 설교도 저는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이 하는 사람 못 당해요. 이 설교도 여러분 했는데요. 할 때마다 은혜 받은데 만약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문제예요. 왜냐면 사실 이거 엄청 은혜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을 얻는 것처럼 써준 게 없어요. 거기다가 타임을 잘 맞춰서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놓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청혼했어요. 9절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보아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원래 이방 여자잖아요. 처음에는 손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2장을 보세요. 2장. 2장 5절을 보세요. 좀 확인해 보세요.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른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소녀였어요. 네. 그런데 이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과부인 것도 알아요. 근데 바뀌어요, 언어가.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요.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처음에 소녀였다가 이방자님 알았지만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성경 10절에 보시면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창조해 가시면서 사랑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요. 이게 좋은 만남의 특징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 좋은 만남을 가지면 이전보다 훨씬 사람이 나아집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요,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더 좋은 남자가 됐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의 만남 때문에 또 좋아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 교회 목사님 아들이 연애를 하나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를 만난 다음에 더 좋아졌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롯을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롯을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지죠. 더 좋은 것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놀라운 게, 사랑하면요 자꾸 좋은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사람들 볼 때마다 좋은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불행한 사람들은요 꼭 봐도 좋지 않은 것만 보여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를 받잖아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을 보더라도 좋게 보여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사랑의 시급 보세요. 다 보기 싫어요. 연애할 때는 음식 먹는 게 너무 예뻤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의 떡을 떠오르니까 야, 너 돼지냐? 난 밤낮 먹기만 하냐? 보세요. 똑같은 여자예요. 똑같은 남자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보이고요.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교회 가도 눈물이 나와요. 목사님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설교가 다 은혜 들어와죠. 근데 병들면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한마디 걸리는 거.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속상하게. 누가 다 일렀나 봐. 다 들어와요.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뭘 먹어도 소화해요. 근데 아파 보세요. 물 한 잔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유 한 컵을 안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똑같아. 사람 비슷한데 사랑스러워 보세요. 하는 모든 게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좋은 것도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롯을 만나면서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보아스가 롯을 보는 순간 자꾸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가난한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인데 외로웠는데 이 롯이라는 여인이 모함 여자가 와서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자꾸 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아주, 아주 고상하거든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귀가 가부긴 하지만, 현숙하죠. 시어머니 잘 모시죠. 다른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12절의 문제죠. 결혼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하고 싶은데 예스라 할 수 없는 문제. 참으로 나는 기업 부를 자 아니라, 기업 부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우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들어보세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 이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를 놓쳐버려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 서로 팔지 않도록 그 기업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잠시 누구에게 팔면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라도 어떤 사람이 땅을 가난해가지고 팔았을 경우에 친족이 와서, 친족이 와야 돼요. 반드시 친족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유력자, 그 부자가 와야 돼요. 또 하나는 자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자기 동족이나 같은 지파의 사람의 땅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회복시켜주는 게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부가 되면, 특별히 종손,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일곱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했습니다. 근데 둘째 죽고, 셋째도 들어갔는데,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형제가 셋이에요. 근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종손, 씨를,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야 돼요. 근데 형수가 동생과 같이 동침해서 만약에 아들을 낳아도 둘째 아들의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잇게 돼 있어요. 이게 종손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얘기를 아시죠? 유다가 다말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며느리가 다말이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그래서 형사 들어가게 만들었죠. 고해지대인데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동침하는 중에, 성경에 별리가 다 있습니다. 동침하는 중에 자기가 이 형수에게 씨앗을 줘도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걸 보고 유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도 죽었고, 다말이 보니까 두 번째 아들과도 동침하다 두 번째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 보니까 자기 아들 때 잡아먹는 며느리 같으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씨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후손 가운데 있으면 모시기 때문에. 이게 구속사회적 수도래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있으면 모시는데, 유다의 큰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정선이 없는 거죠. 다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중에 셋째 아들 안 주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데 돼가지고 시아버지의 아내가 죽으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 양들간에 가서 다말이 마치 창녀처럼 있다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쌍둥이 중 하나가. 그래서 대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엘리멜렉의 아들은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의 아내가 지금 루시잖아요. 근데 말론 죽었어요. 그럼 말론의 동생이 형석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둘째 죽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가까운 친척끼리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루시란 여인과 함께 살고 싶은데 자기보다 순서가 한 앞선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 친족이 만약에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차례가 되지만 만약에 그 친족이 내가 거두겠다.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엘리멜렉에게 후손 낳아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우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도예요. 왜냐하면 사장에 가면 여기서 강조하는 축복을 얘기할 때에 베레스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표 보세요. 사장에 보시면 사장 12절에 보시면 사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러 하니라. 다말이 자기 남편의 씨를 이어주려고 그 동생과 동침했는데 죽었어요. 셋째 아들 안 주니까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건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이름이 적부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의 스토리는 유다지파였던 엘리멜렉의 후손이거든요.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는데 오벳의 아들이 이세입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아스가 룻이 만나는데 보아스보다 한 명 앞선 친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내 앞에 친족이 하나 있다. 그 친족이 만약에 못 듣나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내일 마저 말씀드리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자, 14절을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다려달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길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냐 하시니라. 아, 멋있는 남자죠. 왜냐하면 지금 일찍 나가다가 들키면 혹시 보아스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일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비열해 지는 거죠.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러니까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보아스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죠. 누구 갖다 주라고요? 누구 갖다 주라고요? 시어머니. 멋있는 남자죠. 지혜로운 남자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면 지금 루슬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이죠. 좋은 거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선물이라는 게 뇌물은 좋지 않지만 적절한 선물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 이제 제 누님이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서 난소암으로 수술하시고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한 2년 7개월을 모시고 살다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누님을 모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병원 가운데 좀 좋지 않은 병원에 가서 누님을 이렇게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메디컬로. 근데 마침 UCLA라고는 참 좋은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 계속 거기 와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셨던 분인데 제가 한국 갔다 오는 길에 그분에게 고마워서 제가 조그만 한국에서 만든 장식용 오리가 있습니다. 조그만 오리 두 개를 갖다 드렸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누님을 UCLA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계속 치료를 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누님이 돌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야 놀라웠거든. 그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17절을 보시면 16절 18절을 보면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는지 하니 루시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한 것을 알리고 17절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벌을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되다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볼 때 꼭 다시 돌아가서 볼 말씀이 있어요. 1장을 보세요. 1장 21절을 보세요.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니라. 하나님 나를 비워 오셨다고.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얘기한 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나오미의 생애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텅 비었던 그의 삶이 충만하기 시작하죠. 18절을 보시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랑을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끔 사람 가운데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릇이 큰 사람이 있죠. 큰 고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작은 고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고래는 이 옹달샘에 살지 못해요. 죽어요. 고래는 큰 바다에 살게 돼 있어요. 교회도 계속 성장하려면 바다와 같이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와 좋다. 교회는 오래된 신자들이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가슴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점점 성장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래도? 그만둬요? 아니죠. 그러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낚시를 좀 좋아했어요. 근데 보면요, 옛날에 어릴 적에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 조그만 고기였는데 옛날에 제 동네에서는 망둥이라고 그랬는데요. 딱 던지면 팍 물어요, 팍. 근데 잡으면 조그매요. 근데 진짜 큰 고기는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입질이 잦지 않아요. 그 단 두세 번 입질할 때 딱 잡아도요, 그 큰 고기를 잡는 데는요, 하루 종일 씨름을 해야 돼. 그것처럼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만약에 전도 오면, 그 한 사람만 전도해 와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입질은 자주 해요. 오고처럼 얘기는 하고 안 와요. 어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한 번 전도가 되면 그 사람부터 수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마치 감자나 고구마가 땅속에서 이렇게 파면 쭉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 하나를 전도하면 또는 여러분 사업할 때 어떤 좋은 손님 하나를 만나면 좋은 커스텀 하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을 잘 만나서 데려오면 놀라운 것처럼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지금 유력자예요. 만약에 보아스 한 사람 얻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또 루시라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볼 때 루시라는 여자는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사람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늘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야 되죠. 보아스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당장 확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차를 밟죠. 내가 지금 당장 예스 하고 싶지만 내 앞에 한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당신을 거둔 다음에 내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친족이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 친족 구속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쉽게 하면 일정한 절차를 잘 밟고 그리고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사랑, 그게 안식이 있죠.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면 늘 보시면 알지만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보호해 주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지금 저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물론 이제 보아스 같은 인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 가운데 보면 정말 완벽한 남자는 없고요. 완벽한 여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고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만남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만남을 주세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누군가가 저를 많이 키워줬어요. 많이 돌봐줬는데 이제 내가 돌봐줄 수 있는 내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짧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만 어떤 한 사람만 잘 이끌어내면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네. 안드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데려오거든요. 여러분 생일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만남의 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